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매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보스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지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보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더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싸우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묵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소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리다와 엘리베레이었더라.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거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뜬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구름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향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사무엘하 4장은 이 땅에 사울 왕의 아들로 태어나 하나님 뜻과는 무관하게 자신의 욕심을 쫓아 살다가 자신의 이름처럼 부끄러운 인생으로 삶을 마감했던 이스보셋 왕의 이야기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명분 삼아 자신의 사익을 취하기 위해 이스보셋 왕을 살해했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바아나와 레갑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양떼나 돌보던 한낱 목동에 불과하던 다윗이 가진 역경과 시련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통일왕국의 왕에 오르게 되는 장면과 이후 겪게 되는 일련의 상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본문 1절에서 2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왕이었던 이스보셋이 죽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헤브론에 있는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이 왕의 고륙, 즉 다윗과 혈육지간인을 거론하며 말문을 엽니다. 아울러 이전 사울이 왕이었을 때에도 당시에도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끈 장본인은 바로 다윗이었으며 하나님께서 천명하신 이스라엘의 목자요 주권자 곧 왕이 될 사람이 다윗이었음을 당사자인 다윗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다윗을 따르던 유다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이스보셋 왕을 중심으로 다윗을 죽이려 했던 적군,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지금 적국의 왕이었던 다윗을 찾아와 자신들이 바로 다윗과 혈육지간이었음을,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다윗이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기로 작정했던 그 인물이었음을 바로 다윗에게 재확인시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으로 이야기하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이 자신들의 혈육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칼을 겨누었고 또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으려 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음을 알면서도 다윗의 반대편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철저히 신뢰에 따라 움직이는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내게 한치라도 유익이 있다면 어제의 적에게 찾아가 마치 동지인 양 그렇게 포장할 수 있고 또 오늘의 친구에게 내일 칼을 겨룰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이익을 위해서라면 명분을 찾아 합리화시켜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아울러 더 무서운 것은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면모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하던, 말하자면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분명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려 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스보셋을 왕으로 섬기며 떠받들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것도 모자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으시려고 했던 다윗에게 함께 칼을 겨누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보셋이 죽자 그제서야 다윗을 찾아와 하나님의 뜻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이익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취사 선택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기복주의란 하나님을 도구화해서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신앙의 한 형태입니다. 자신의 욕심이 목적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복주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에 따라 기복신앙인은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축소하기도 하고 취사 선택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이익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배제하기도 하고 내 욕심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그 안에 마치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양 포장하기도 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도구화하며 신앙을 사유화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난 신년 예배 전에 교회 학교 10년간의 모습을 영상으로 제작해서 우리 교우님들께 보여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내용 중에 교회 학교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은 너에게 어떤 분이야? 라고 묻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한 어린이가 잠시 고민하다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약간 이상한 답변 같기도 한데 하나님은 그 자체예요. 뭐라고도 표현하거나 작게 만들 수 없는 그런 하나의 큰 존재. 작게 만들 수 없는 하나의 큰 존재. 바른 신앙은 큰 존재이신 하나님을 내 생각, 내 계획, 내 이익에 따라 작게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을 축소하거나 취사선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던 사울을 두 번이나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맞이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운운하며 사울 왕에게 칼을 겨누지 않았습니다. 이스보셋 왕이 살해된 당시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호기라며 자력으로 전 이스라엘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음에도 과욕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며 그분의 뜻을 존중해 드렸던 것입니다. 바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결코 취사선택하지 않고 전적으로 수용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을 들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펼쳐 나아가십니다. 본문 4절에서 5절입니다.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으로 존중해드렸던 다윗, 하나님의 뜻을 축소하거나 취사선택하지 않았던 다윗은 마침내 37세에 전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는 그런 감격스러운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33년 동안 전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이새의 여덟 번째 아들로 태어나 아버지의 양떼나 돌보던 한낱 목동이었던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하지만 그간의 다윗의 삶은 한마디로 역경의 순간들이었습니다. 목동 시절 사무엘로부터 장차 왕이 될 거라는 기름 부으심을 받았던 그였지만 이후 숱한 고난을 맞이하게 됩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으로 한때는 국가적인 영웅이 되어 왕의 사위가 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오르게 되지만 장인인 사울의 시기 속에 결국 쫓겨다니는 도망자 신세로 전락하고야 맙니다. 그것도 모자라 가드왕 앞에서는 미치청까지 하며 겨우 목숨을 부지했었습니다. 다윗이 13세에서 15세경에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그렇게 계산해 보았을 때 통일 왕국의 왕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는 무려 20여 년의 세월들을 험난한 고비를 넘고 역경의 순간들을 맞이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제게는 북한군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켜주는 중학교 2학년 된 딸이 있습니다. 취미로 바이올린을 배우고 있는데 작년에 한 청소년 오케스트라 단에 입단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방학이어서 최근에 진행됐던 음악 캠프에 딸을 보냈습니다. 4박 5일간 진행된 음악 캠프는 밥 먹고 쉬는 시간을 제외하고 새벽 2시까지 연습을 시키는 강행군이었다고 합니다.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딸이 너무 힘들었다며 약간의 눈물을 흘린과 동시에 다시는 오케스트라단 활동을 하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애초 오디션을 얼마 남지 않고 최선을 다한 끝에 겨우 입단한 기회여서 아쉬운 마음에 조심스럽게 시작한 지 1년도 안 됐으니까 조금만 더 참아보라 라고 권면을 했었습니다. 그러자 딸이 대뜸 저에게 아빠 역경이라는 단어 알아?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당황한 저는 역경 뭔가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때 그럴 때 쓰는 단어인데 라고 이야기하며 살짝 딸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러자 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살을 거꾸로 하면 살자가 되고 역경을 거꾸로 하면 경력이 된대. 자살이라는 단어의 순간 심장이 뛰었다가 감동으로 변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삶 곳곳에 숨어있는 역경은 우리의 신앙을 진일보시키며 우리 삶의 경력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런 순간들이 쌓여 결국 우리는 성숙하게 됩니다. 그런 성숙함이 녹익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에 합당한 자리에 우리를 서게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 이집트 왕좌에서 하루아침에 살인자가 되어 무려 40여 년의 시간들을 광야에서 역경의 시간들을 맞이했었습니다. 요셉, 형들에게 팔려가는 역경 속에 가진 고초를 당해야만 했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를 범하려는 파렴치 안으로 몰려 감옥에 투옥되기도 했고 또 풀어주겠다고 약속했다가 망각한 왕의 신하로 인해 또 2년을 감옥에서 보내야만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들의 역경의 순간들은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자리로 오르기 위한 경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역경의 시간들을 통해 그들을 철저하게 훈련시키셔서 그들 삶에 경력이 되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40년간 양을 졌던 모세, 그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나아가는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 그리고 감옥에서 사무장의 역할을 맡았던 요셉은 결국 이집트를 다스리는 총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한마디로 그들 삶을 휘몰아쳤던 역경들은 그들의 인생을 좌초시키는 암초가 아니라 그들을 더욱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나아가는 영적인 발판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맞았던 역경의 순간들은 오히려 그들의 삶의 경력이 되어 그들의 인생에 불어닥친 수많은 역경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뚝 서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다윗 또한 그의 인생에 있어 수많은 역경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들은 그로 하여금 왕에 걸맞는 그런 경력을 쌓아가게 하는 은총의 시간들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시간이 맞지 않아서 딸이 바이올린 켜는 그 소리를 듣지는 못했지만 저를 사랑하는 아내 증언에 따르면 딸의 실력이 무척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까 곧 KBS 홀에서 오케스트라단의 연주회가 있다고 합니다. 단순한 역경의 음악 캠프가 아니라 그 자리에 서기 위한 경력 캠프였던 것이었습니다. 바른 그리스도인은 역경의 때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게 하시기 위한 경력을 쌓게 하는 그런 시간들로 인식하며 인내하며 나아갑니다. 왕위에 오른 다윗은 이제 왕으로서의 행보를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료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더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먼저 예루살렘 정복에 나섭니다. 하지만 여부스 사람들은 그런 다윗에게 너쯤은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들만으로도 충분히 막을 수 있다며 다윗을 조롱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루살렘 성은 평강의 성, 또 완전한 성이라는 의미를 지닌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여부스 사람들이 다윗의 공격에도 크게 동요하지 않았던 이유였습니다. 사실 예루살렘은 여호수아 시기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에게 분배되었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일부 산지에 거주하던 거주민들만을 내쫓았을 뿐 그대로 방치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그런 안일함 속에 비롯된 행동들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틈을 타서 여부스 사람들이 그 땅에 거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긴길 세월 동안 전 이스라엘의 중심에 떡하니 버티며 눈에 가시처럼 그리고 옆구리를 찌르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선조들의 영적인 안일함이 결국 몇백 년 후의 자손들에게까지 올무로 작용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갈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거의 도달할 무렵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모세를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요단 동편에 머물 수 있게 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자신들의 요구에 모세가 강력하게 질책하자 그들은 선발대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에 참여한 후에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오겠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울러 요단 서편, 곧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대한 소유권도 포기하겠다고 합니다. 결국 그들의 요구는 받아들여지게 되고 전쟁을 수행한 후 그들은 요단 동편, 곧 자신들이 머물기를 원하는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후 성경에서 그들 지파의 행적에 대한 기록들은 쉽사리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저버리고 자신들이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했던 영적인 안일함의 결과였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지파 전체가 결국 하나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초대교회의 일곱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전도자 빌립, 그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철저하게 주님께 자신의 생을 의탁하며 자신을 맡기는 믿음으로 사마리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또 이방인이었던 이디오피아 여왕의 내시에게까지 최초로 복음을 전하며 최초로 이방인에게 세례를 베푸는 한마디로 기독교 전도 역사상 최초의 타이틀 세 개를 거머쥔 삼관왕이었던 그런 빌립이었습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현세에 누리는 유복한 삶 속에 영적인 안일함에 빠져 오히려 사도 바울의 앞길을 가로막는 영적인 장애물이 되어버린 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그런 그의 모습에 네 명의 딸 또한 동참하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쉽게도 예언의 은사를 지녔던 그의 네 명의 딸은 그 이후 성경의 그 어떤 곳에서도 기록을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지닌 신앙은 결코 우리 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좋든 나쁘든 간에 반드시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기 마련입니다. 가깝게는 우리 자녀들에게, 멀게는 몇백 년 뒤의 후손들에게까지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바른 그리스도인은 믿음을 과거 완료형이나 간증으로 자랑하며 영적인 안일함에 빠져 살지 않습니다. 부딪혀야 할 것은 용기 있게 도전해 나아가고 비울 것은 겸허하게 내려놓으며 십자가의 삶을 날마다 현재 진행형으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칩니다. 그런 모습은 주님 앞에서 자신을 올바르게 세워 나갈 뿐만 아니라 수백 년 후 후손들의 신앙까지도 든든하게 받쳐주는 영적인 버팀목이 됩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다윗이 시온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여부스 사람들의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결국 예루살렘을 공략하여 점령하게 됩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샘이 없어서 성문 밖에서 물을 끌어오던 그 예루살렘 성의 특성을 간파하게 된 다윗이 수로를 통해 군사들을 침투케 함으로 성을 정복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후 다윗은 그 성 안에서 살면서 더욱더 성을 견고하게 쌓아 나아갑니다. 이런 일련의 상황들에 대해 성경은 10절을 통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성경은 다윗이 점점 강대해져 가는 원인이 곧 하나님의 함께 하심임을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성공이 인간적인 노력이나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며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결과임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련하여 다윗 왕궁이 점차 강대해지자 두로왕 히람은 사절단과 함께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어서 다윗에게 궁궐을 지어주기까지 합니다. 그에 대한 다윗의 반응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과 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높여주신 것을 알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쓰인 히브리어 동사 야다의 알다는 뜻은 무엇에 대해 그저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을 통해 구체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본질까지 파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이 모든 상황이 여호와의 계획 아래 여호와 하나님의 행하심 속에 이루어진 일임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때 부르는 예물봉헌 찬양이 있습니다. 바로 찬송가 634장입니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이 찬양 가사의 출처는 바로 다윗의 기도입니다. 역대상 29장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인생 말년에 성전 건축을 준비하던 다윗은 다시 한번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총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정욕과 사단이 창궐하고 있는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나로부터 출발했다며 나에게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뛰어나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되었노라고 나로부터 출발해서 그것도 모자라 나로 마무리하게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삶의 출발점은 다른 편에 있습니다. 바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셨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내 모든 것이 이 자리에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자신이 왕위에 오른 것도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탈환한 것도 그리고 그 모든 것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위상이 높아진 것도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잊지 않고 감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른 그리스도인은 모든 출발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은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또한 감사의 기도로 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은 한마디로 다윗의 성공과 발전입니다. 한낱 양측에 불과했던 다윗은 마침내 통일왕국의 왕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으면서 통일왕국의 기틀을 마련합니다. 한편으로 점차 다윗 왕국이 강성해지자 주변들까지 호의를 베풀게 됩니다. 정치적으로, 물질적으로 번영의 시기가 도래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 성경의 기록입니다. 본문 13절에서 16절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렉이었더라. 오늘 본문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 통치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고 난 후 왕국의 기틀을 마련한 이후에 그곳에서 처첩을 더 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그냥 보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정말 복을 많이 주셔서 많은 아들과 딸들까지 두게 된 또 다른 번성의 복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원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또 다른 메시지가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처첩으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순서가 첩들과 아내들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첩이 먼저 나와서 강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전 다윗의 인생에는 첩이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해진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한글 성경에 더라고 기록된 히브리어 오디의 원어적인 의미는 여전히 라는 그런 뜻입니다. 정리하자면 성경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통치한 이후에 첩들뿐만 아니라 여전히 더 많은 아내들을 거느리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중근동의 왕들은 첩들을 많이 취했습니다. 말하자면 다윗이 이방 왕들의 행위를 답습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7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장차 왕이 될 사람들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분명하게 경고하셨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미혹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덧 다윗은 많은 아내들 외에도 첩들까지 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대외적으로 안정기에 접어들자 첩들을 두며 더 많은 아내들을 두었습니다. 그러면서 차츰 미혹을 받게 되어서 하나님께로 고정되었던 마음이 차츰 다른 데로 쏠리게 됩니다. 결국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곧 타인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그녀의 남편까지 살해하면서 취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허락하신 복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탓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번영의 복을 허락하십니다. 안정과 더불어 다양한 물질적인 혜택도 허락해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복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잘 사용하면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유익을 주지만 잘못 사용하게 되면 스스로에게 영적인 올무가 될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위협을 가하는 흉기가 되기도 합니다.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화가 변하여서 복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윗의 인생에 일어났던 숱한 고난들, 시련들은 다윗을 왕으로 세워나가기 위한 화로 위장된 복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일에는 방해가 많이 따른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무턱대고 좋아하고 들뜨기보다는 영적인 경계를 늦추지 않는 깨어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복이 오히려 나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잘못된 도구로 오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른 그리스도인은 오히려 안정기에 주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잘 관리하기 위해 더욱더 영적인 긴장을 늦추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다루게 될 내용입니다. 바로 블레셋과의 싸움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다윗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르자 블레셋 군대들이 공격해옵니다. 이스라엘의 통일은 바로 이스라엘이 강성해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곧 블레셋의 안보의 위협 요소이기 때문에 블레셋이 먼저 선제 공격을 감행한 것입니다. 18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요새로 내려갔을 때에 이미 블레셋 사람들이 르바임 골짜기 평원을 가득 메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싸울 준비도 안 된 상황 속에서 다윗이 취한 행동이 19절 전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다급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취한 행동은 바로 하나님께 여쭙는 것이었습니다. 르바임 골짜기를 가득 메우며 압도해오는 적들 앞에서 다윗이 보여준 모습은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 속에서는 보통 사람들이라면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작전 참모들을 불러 모으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평상시에도 주님을 찾는 그런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시편 150편 중 다윗의 기록이라고 확실하게 기록된 시편의 수만 해도 무려 73편입니다. 다윗은 이 시편들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시편은 다윗이 지치고 힘들고 낭망하고 절망적인 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찾는 일종의 다윗의 기도문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언제 어느 때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휴대폰 기기를 교체하게 됐습니다. 사용기간이 오래되면서 주일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를 몇 번씩 교체해도 자꾸만 방전되는 그런 현상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직분 지역 휴대폰 매장에 들러서 어떤 휴대폰이 괜찮은지 또 그리고 어떤 요금제를 선택하면 좋을지를 거기에 계신 직원들과 상담을 했었습니다. 먼저 앳돼 보이던 한 남자 직원이 저에게 상담을 해주었습니다. 중간중간에 제가 이런 질문도 하고 저런 질문을 할 때마다 그 앳돼 보이는 젊은 직원은 말문이 막히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옆에 있던 여 직원이 나서서 친절하게 설명을 보충해 주었었습니다. 조금 더 오래 근무한 여 직원처럼 보였습니다. 그 여 직원이 상세하게 보충 설명을 해준 덕분에 저는 휴대폰 기기도 결정하고 또 요금제도 잘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차를 매장 뒤에 주차한 관계로 상담 데스크 뒤편으로 나아가서 차량을 이렇게 찾으려고 하는 순간에 마침 그 친절한 여직원이 나타나서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언가 걸리는 소리가 쿵 하고 났습니다. 문을 열어주려던 그 여직원은 순간 소스라치게 놀랐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한 단어가 그 갸냘픈 그 여직원의 입에서 튀어나왔습니다. 주여. 교우님들이 느끼시는 것처럼 그 여직원은 크리스천이었던 것입니다. 평상시에 주님을 의식하며 매 순간 주님을 찾는 그런 삶이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당황스러운 순간 속에서도 반사적으로 주여 하며 주님을 찾았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선조 아브라함,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늘 찾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출애굽의 영도자 모세,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이질 않던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 절체절명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 무릎을 꿇던 기도의 용사였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 제자들을 선택하는 순간에도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고 또 새벽 미명에도 기도하셨던 기도의 사람이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여쭙는 기도를 하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로 늘 주님을 찾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는 결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께 인생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결코 당신의 손이 짧지 않음을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해 주십니다. 본문 20절입니다.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결국 하나님께 여쭙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했던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결국 블레셋 군들을 크게 무찌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한 결과 목전에서 대적들을 흩으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바른 그리스도인은 기도의 습관화 속에 그 어떤 상황 앞에서도 결코 당황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결코 짧지 않으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삶의 현장에서 체험해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1차전의 패배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은 또다시 공격을 감행해 옵니다. 전열을 재정비한 후에 더 많은 군사들을 동원하여 재차 침공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다윗의 반응입니다. 23절 전반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계속되는 블레셋의 공격에 다윗은 1차전과 동일하게 하나님께 또 여쭙습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십니다. 오늘 본문 23절 중반절부터 24절입니다.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에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1차전 때의 전술 곧 정면 돌파한 것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지시하십니다. 정면 대결을 피하고 뒤에서 기습할 것을 지시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였고 또다시 블레셋 군대를 크게 무찌릅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런 동일한 상황이 전개되었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아, 지난번이랑 똑같네 하며 우리 경험에 의지해서 우리가 생각한 대로 행동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지없이 대패하는 쪽으로 결과는 귀결되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인간 다윗의 위대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승리에 도취되어 우쭐하지 않고 하나님을 또 찾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런 겸비함입니다. 비록 인간 세상의 왕이었던 그였지만 그에게 있어 오직 유일하신 왕은 하나님 한 분뿐이셨습니다. 기도는 다윗으로 하여금 그 한 분뿐인 왕,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재차 인정하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기록한 시편 145편 1절의 내용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윗은 동일하게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삶에 있어 오직 유일한 왕 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으로 이야기하자면 다윗은 하나님께 대한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에 그 절체절명의 순간 속에서도 왕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상황이든지 내 경험을 의존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먼저 주님의 뜻을 여쭙습니다. 그러기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는 모습은 나의 주님으로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요, 또 내 인생의 왕으로 존중해 드리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기도는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기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성패가 주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는 그런 일종의 신앙 행위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나의 경험으로, 또 나의 생각으로, 또 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뜻을 앞서 나아가지 않겠다는 자기 제어 장치이기도 합니다. 바른 그리스도인은 기도를 통해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자신의 경험에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전적으로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에 앞서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현장은 앞서 싸워주시는 주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의 현장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의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다윗의 경우 왕위에 오르기까지 무려 20년이 넘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취사선택하지 않고 역경의 때를 경력쌓기 시간으로 인식하고 인내하며 오늘 우리의 삶을 십자가를 쫓아가는 현재 진행형의 삶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전화위복뿐만 아니라 호사다마의 시기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에게 찾아온 번역에는 그가 깨어있지 않으면 영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들도 내재되어 있었습니다. 평안할 때에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더욱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할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거인의 골짜기, 르바임의 골짜기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하는 비결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주님, 그리고 먼저 앞서가시는 주님께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은 결코 짧지 않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의지하여 승리를 맛보는 그런 은혜의 현장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해 드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취사선택해 하는, 그리고 인내 없는 열매만을 취하려는 안일함 속에 그렇게 십자가 없는 삶을 살아온 저희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다고 찬양하지만 실상은 내가 잘나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 양 자만했습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면서도 주님께 기도하지 않고 마음 내키는 대로 행동해 왔습니다. 주님, 그런 저희를 궁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수용하며 인내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삶을 날마다 현재 진행형으로 살아가며 영적인 안일함에 빠지지 않게 하사 하나님의 언약이 삶 속에서 성취되어지는 그런 은총을 맛보게 하옵소서. 호사다마의 시기가 있음을 인식함으로 오히려 평안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며 깨어있으므로 주신 복이 오히려 화가 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인이신 주님, 먼저 앞서 가시는 주님께 늘 기도함으로 결코 짧지 않으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승리하는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49장, 349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인내하고 번영 속에서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위기의 상황 앞에서도 늘 깨어 기도하므로 르바임 골짜기와도 같은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요 성경 공부를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